우리가 좋아하는 여행이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있는데 순례하는 것이 있습니다. 같아 보이지만 다릅니다. 순례는 좀 성격이 다르지요. 먼저 언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순례란 영혼의 중심을 향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이든 어떠한 계기든 즉 사람을 만나든 징후와 같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든 내가 순례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이끄는 안내자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순례자의 생각입니다. 라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인생을 여행자로 살게 되면 늘 요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게 필요해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그러나 순례자로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할 거리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주님이 여행자가 아닌 순례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가셔서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영혼의 중심으로 들어가며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이 무엇인지 순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사실 본문이 깁니다. 4장 46절부터 5장 18절까지는 두 이야기가 있는데 그두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기에 함께 묶어서 나눌 터이지만 본문은 46절부터 53절까지만 읽어드리는데 오늘은 저의 사정상 특별히 성우를 모셨습니다. 본문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느니라.
아멘. 사람은 살면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자기 한계 때문이기도 하고요. 살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결핍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절망으로부터 의연할 수 있는 사람은 그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하였든지 관계없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최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오늘의 목표일 것입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 만났던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경험하는가? 이것이 다시금 우리가 돌아봐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 시간에 왕의 신하가 있습니다. 높은 신분과 재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부러워할 만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자식의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는 아무리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자신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제 이후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최고에 있던, 최저에 있던 절망이라는 것은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두 사람 다 절망을 피해 갔는데 둘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는 절망과 어려움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의 신하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로마인입니다. 그리고 아마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듯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가나에 있는데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사람인데 40마일이나 떨어진 가버나움, 로마의 수비대가 있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단숨에 찾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인데 왜 엎드렸는가 봤더니 49절 보면 절박합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본문 49절을 보십시오. 자식의 위기 앞에 아버지는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 안 해본 게 뭐 있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여러 가지 다 해보잖아요. 다 해보다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와서 로마의 고급 신분이 유대인의 저 하찮은 사람 앞에 오직 아들을 살리고자 엎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 어쩌면 지금 우리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정호승 씨의 지푸라기라고 하는 시인데요. 나는 길가에 버려져 있는 게 아니다. 먼지를 일으키며 바람 따라 떠도는 것도 아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당신을 오직 기다릴 뿐이다. 내일 슬퍼하고 오늘 또 슬퍼하는 인생은 언제나 어디서나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길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당신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다시 일어서길 기다릴 뿐이다. 지푸라기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뭔가 일어서려고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푸라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의 지푸라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찾기 전에 예수님은 나의 지푸라기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절망하는 것을 이미 아시고 이미 우리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이미 내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는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절박해서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사실 저는 조금 놀랍습니다. 자, 50절을 한번 볼까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저는 이 한 문장을 읽고 예수님은 목회하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따뜻해야 돼요. 어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으셨네요. 어떡해요? 기도할게요. 그리고 그냥 붙들고 기도해 드려야 돼요. 친절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예수님처럼요, 가라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아니, 힘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생사열악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한마디에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 건지, 누구의 성품이 더 좋은 건지.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읽든 읽지 않았던 이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믿고 갔더니 그 아들이 살아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이든 어떠한 지푸라기를 잡고 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서 볼 것이 있어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라고 했습니다. 가다, 이게 영어 성경에 그냥 go의 미닝이 아닙니다. 이 가는 걸 캐톨릭의 성경에서는 뭐로 해석했냐면요, 미사. 캐톨릭은 왜 어떨 때 미사라고 하죠? 예배할 때. 즉 예수님은 너 아들한테 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는 뭐냐?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셨어요.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는 지금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찾아가는 것. 나의 절망을,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 다가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나중에 서구에서는 이 미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한 단어를 또 만들어내요. 미션. 선교는 믿고 가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바로 그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선포하는 것이 선교의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없어서 선교가 멈춘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역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왕의 신하에게 너의 아들이 살아났다 가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신 곳에 믿음으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여기서요 또 하나가 있어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이요.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요, 기쁨이 회복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아프면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사업이 잘 되다 할지라도요. 그 기쁨을 잃어버린 아버지에게 우리 주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일을 하시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리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늘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잃어버린 것이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건강을 잃으면 그것을, 믿음을 잃으면 믿음을, 기쁨을 잃으면 기쁨을, 모든 것이 회복되는 참 귀중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주님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그렇게 고쳐주시고 이제 갈릴리로 또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가십니다. 자, 5장 1절 봅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어요. 절기라 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명절이라고 했던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 한 주간이 고국의 추석이었습니다. 명절, 설레어집니다. 축제 분위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만나고 맛있는 것을 먹고 나누는 좋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시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곳에 빠져 있을 만한 시간에 주님은 어디를 가셨는가? 2절에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에 양문, 스데반 문이라고 하는 양문이 있어요. 이제 양을 들여다 보내는 양문인데 양이 왜 성전으로 들어가야 할까요? 바로 제물로 들여줘야 하니까. 그렇다면 제물로 태우고 자르고 들여지고 또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쓸 물을 필요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연못인데 베데스다,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많이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연못을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아픈 사람들이 모여요. 왜냐하면 씻으려고, 회복하려고. 더 놀라운 것은 알 수 없는 아주 옛날부터 전설이 내려오는데 이 연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한번 물이 요동칠 때 그때 들어가면 나의 아픔이 다 낫는다고 하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3절을 한번 보세요. 그곳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아무튼 당시의 모든 병자들, 저처럼 목이 아픈 사람 다 모여든 거예요. 왜요? 물이 요동칠 때 들어가려고요. 여기에 놓치어서는 안 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이 어떤 집이라고요? 자비의 집이라고요. 자비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아프고 저 사람도 아프고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자비의 집이라면 다리 저는 나도 들어가고 싶지만 맹인이 더 아픈 것 같아서 그 사람에게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모순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자비의 집이 자비가 없어요. 내가 아프니까 저 사람이 어떤 아픔이 있던 간에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사람이 있었어요. 무려 38년 동안이나.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 곳에 자비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모두가 힘들고 모두가 아픈데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아파요. 그래서 나는 순례의 길을 살지 못하고 여행을 해요.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만 알아달라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하고 내가 먼저 받아야 하고.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프랑스에서 어떠한 언어학자가 마치 지금이 팔꿈치 사회인 것 같다. 툭 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넌 안 돼, 내가야. 지금은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진 팔꿈치 사회다. 저는 마치 선착순 사회인 것 같아요. 내가 먼저만 가야 하고 먼저 도착하고 먼저 가져야 하는 그 선착순 사회. 과연 이 사회 속에서 자비를 찾아볼 수 있는 걸까요? 38년 동안 들어가 보지 못하고 아픈 사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보셨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세요. 내가 38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지금 내 자녀들이 또 우리의 비즈니스가 어떠한 형편에 있는지 하나님의 일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가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38년 동안 앓고 있었어요. 주님이 내게 오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네, 낫고자 합니다.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오늘 성경처럼 동일하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제가 38년입니다. 아물지 않는 상처가 속에 있어요. 정말 누구 하나 날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더 들어가서 나았고요. 나보다 덜 아픈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았고요. 지질이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나는 38년 동안 지금 이러고 있어요. 주님은 참 못났다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거 다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 나의 곁에 오십니다. 우리는 주목받지 못하고 외로움 속에 있고 마치 뉴욕의 한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이 오늘 슬그머니 나의 곁에 계셔서 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 속의 상처를 눈여겨보시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하는 내 마음 속의 아픔을 아시기에 주님은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저 이러고 있었어요 라고 하는 말씀에, 자, 8절 보세요.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미사, 예배해라, 믿고 가라. 그랬더니 이 믿음 역시 곧바로 일치가 돼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저 연못에 들어가야만 나올 수 있어 생각했던 사람이 예수님 한마디에 일어나 버렸다고요. 저는 우리 하은교회 예배자가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 그 한마디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뉴욕에 사는 우리들은요, 마음이 분주하면 안 돼요. 마음이 분주하다, 생각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하고 생각이 많으면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에요. 진리는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탐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알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나의 아픔을 알고 다가오십니다.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바로 그분에게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런데요, 성경이 이래요. 아까 왕의 신하의 아들이 살아났다. 그리고 지금은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우리말 표현은 두 개가 다르지만 원문은 같아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부활을 써놓고 있는 거예요. 살아났다, 일어섰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사, 왜 예배에 있냐 하면 바로 이 예배는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예수님과 만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작은 부활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절을 1년에 한 번만 지키면 안 돼요. 우리의 삶에서 매번 부활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회복이기 때문에, 회복은 부흥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이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회복이 있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원하여 드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일어서요. 38년 된 병자도 일어서고요, 맹인도 일어서고요, 다리 저는 자도 일어서고요, 죽어가는 어떤 이의 아들도 일어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14절을 보면 이래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거예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부분 오해할 수 있어요. 아팠는데 나았다가 다시 아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픔에서 낫긴 나았지만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 그 안에 진정으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누가 고쳐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침이면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입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임이 고백되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데 과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는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지금 너 아직도 내가 너의 주인이 아니니? 그래서 다른 지푸라기 잡고 사는 것이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고 되니까 자, 15절 보세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뉘앙스가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야 비로소 유대인에게 가서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간증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17절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안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참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시는 걸 멈추지 않아요. 조금 나은데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건 아는데 그래서 나는 일 안 한다.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십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괴로움, 나의 절망, 모든 것을 아세요. 38년 동안 왜 있었는지. 내가 다 가진 것 다 부러워하는 사람이지만 상처가 뭐가 있는지, 어떤 외로움이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가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왜 불러도 대답 안 해주세요? 왜 내 자식 살려주지 않고 왜 내 병 고쳐주지 않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나를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가 이런 것 같아요. 순례자는 감사해야 된댔잖아요. 우리가 일하듯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로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믿음으로 감사하십시오 했더니 감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로 하자고요.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일하잖아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자고요. 일하자고요. 이것이 우리의 일이 마땅하니까. 왜냐하면 감사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도 일해야죠. 그렇게 일하면서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또다시 계속 진행되고 있네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과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이 여행객이 아니고 순례객이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감사하며 내 인생의 주인님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더 고백하고 힘있게 한 주간을 승리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